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0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10장 오늘 23절부터 보게 될 터인데,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거했던 내용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그 격려와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23절 말씀부터 보게 될 텐데, 어찌 보면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하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자유가 있다고 쭉 말을 해왔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울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경기에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이제 바울이 당시에 열렸던 올림픽 경기 뭐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기에도 참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실내들이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운동 경기로부터 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고 한 말의 이유와 의미가 그것이죠. 믿음 안에서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매기 목사님에게 어떤 그 젊은 목회자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권투 경기를 관람해도 됩니까?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는 이 매기 목사님이 권투 경기를 관람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그렇게 물었다 이렇게 목사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죠. 비록 내가 모든 운동 경기를 즐기지만 한 번도 권투 경기를 구경 간 일은 없습니다. 나는 특히 돈을 받고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흥미를 위하여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자는 자기의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에만 몰두해야 한다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자는 무엇을 보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모든 생활이 사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는 교육을 받았소. 다시 말을 하면 사역자는 강단을 자기의 생활 전부로 삼아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권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를, 당신의 권투 경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투 경기에서 많은 좋은 일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투 경기장에 가는 것이 덕을 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말을 해줬다는 거죠. 참 이렇게 이 매기 목사님의 해석을 보면 참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제한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엄격한 법칙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25, 6절을 보겠습니다. 더불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그 아름다움을 누릴 권세와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접을 받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기 나온 불고기는 참 맛있군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우리 푸주간에는 이런 좋은 고기가 없는데, 그거 팔지 않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친구는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샀다고 이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그 고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가르침을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왔는지 묻지 말라 이거죠. 괜히 뭐 거기 그 신전 옆에 있는 푸주간에서 사온 고기입니다 이러면서 뭐 고민되면서 그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불신자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면 무엇을 차렸든지 그대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서는 어디서 사는지 음식은 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먹으라 이렇게 충고를 한 반면 그러나 식탁에 함께 있던 사람이 여러분 그 고기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그 고기 먹는 것 이거 우상에 바친 고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에게 지적해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이것이 지금 이 10장에서 나누고 있는 전체적인 요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기가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할 때가 있죠. 즉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사랑이면 태도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왜 내가 이 연약한 형제들 때문에 제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위대한 원리를 말함으로 대답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성도의 자유에 관계된 위대한 원리를 말하는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죠. 뭐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은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원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것을 해 이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도 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은 다른 이유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한 동기라면 차라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잖아요.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뭐 이러니 이건 옳지 못해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그리고 헬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일부는 다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한다는 사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식사에 초대하였을 때 돼지고기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남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삶으로 세상에 대하여 간증을 정말 나타내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서울역 앞에 뭐 영등포역 이런 데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가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었을 때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라고 대답을 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 읽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나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찬송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이라는 이 8장부터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주제의 그 주제와 무리 없이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저를 따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장에서는 여인의 복장과 성망찬의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 쭉 나눠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부터 본장 1절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이제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11장 1절까지.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질문해 온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말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인의 복장과 같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복장이나 남자의 머리 스타일에 관해서도 간섭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모습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아무리 세밀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습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뭐 이런 데서도 남자나 여자 복장에 관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 2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까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와 도움으로 바울을 기억하였고 그들의 가르친 의식을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는 건데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런 말만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이 요즘 세상에 통해요. 바울은 모든 가르침으로 종합해서 이해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원리를 그러므로 제시하는 건데요. 그것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매기 목사님에게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는데 그때 매기 목사님이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 목사님은 누구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이 교회에서. 그게 참 우리 교회의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 훈련 과정을 실시하는 교회들을 보지요. 또 젊은 지도자만을 훈련하기 위해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종용히 하기를 배워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지도자 훈련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머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란 방향을 지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자들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란 표현은 일반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명칭인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질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 1권 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이전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루터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존 위클리프라든가 월버포스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기 전까지는 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왔단 말이죠. 이건 중요한 사실이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의 남자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또 모든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데 이것은 결혼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정상이죠. 만일 여인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존경할 수 없다면 애당초 그 결혼은 건강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대부분 사랑하는 남자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녀는 매우 강한 개성을 가진 독신녀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남자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남자가 누군데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다면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매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했어요.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7절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주권의 원리를 고린도 경우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여자는 창녀였다고요.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이 사는 지방의 형편은 고린도와는 다르겠지만 오늘날도 그 원리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